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실 때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이 자리에 함께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의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의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에 미국 이민 오실 때 집을 구할 때 그때는 아이들도 작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직업도 구하고 정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작고 큰 집보다는 아담한 집을 먼저 구하곤 합니다.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럽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안정된 생활을 찾고 또 자녀들도 자라고 또 살림살이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집도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우리의 사고의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시를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라는 사고의 집 속에서 그들은 절대적인 가치로 그것을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은 이 집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 잠시 이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깐 동안에 비바람을 피하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주신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작은 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완성된 보금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을 주시기까지 잠시 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좁고 오래되고 낡아진 그래서 비바람이 들이치고 창수가 부딪히는 그런 율법의 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어떤 비바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창수가 부딪히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율법으로서의 그 낡은 집을 하나님이 부수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반석위의 새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그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죠. 욕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가장 날이 뜨거운 정오의 그 태양빛 아래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환상,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큰 보자기 같이 생긴 그 그릇이에요. 거기에 땅에 있는 각종 모든 네 발로 다니는 그 짐승들이 있고 또 땅에 기는 것이 있고 하늘에 나는 것들이 있는 그 큰 그릇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성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아직도 베드로는 그 율법으로 지어진 사고의 체계 속에서 그 생각의 집 속에서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 집을 이제는 부수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집으로 베드로를 이끌어주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게 그 아름다운 복음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낡고 지금 곧 쓰러져가는 집일지라도 정이 들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자라서 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아기 때 입었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 옷이 필요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지어진 새 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는가,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려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눈이 다 열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큰 역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더 이상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낡고 초라하고 곧 쓰러져가는 율법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 도전을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 기둥사도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것도 심지어 이 위대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욕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게 해주셨을 때 그때에도 사용하셨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두 차례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도록 그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베드로였다면 참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룻다에서 8년이나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애니아를 고쳐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지경, 욕바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그 지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명성이, 그의 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겠습니까? 그러면 자칫 교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말이 곧 주의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마치 주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가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금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셨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환상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그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능력은 베드로의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지 그가 갖고 있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으실 때에만 그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만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조차도 너무나도 연약한, 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시며 얼마나 위대하신 주권자 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다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양 교만함이 들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로 하여금 의아해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의아해하다라는 이 말은요, 당혹스러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가? 과연 그 그릇을, 그 짐승들이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워해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여러분 17절 중간에 보면 마침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두 종과 하나의 그 충성스럽고 경건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총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환상 중에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바로 문 밖에 그들이 당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사도이지만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까 기대를 받는 몸이지만 자신조차는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헤아리지 못하는 막막함과 답답함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는 어둠 속에서 그가 당혹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도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그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두 종과 한 부하를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 앞에 지금 다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전부터 한 단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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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리고 정확한 그 시간표 안에서 그 타이밍에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제6시에 그들이 한 50km도 넘는 그 먼 거리 가이사랴부터 욥바까지 그 내려오는 길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장애를 만날 수 있고 그들이 발이 부르틀 수가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오는 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두 종을 그리고 한 그 부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욥바까지 왔는데 바닷가에 집이 한두 채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 정오 12시에 그 집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순적하게 그 집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것은 이 두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인도해 주셔서 한 집 앞에 왔는데 무두장이의 집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냄새도 지독하고 거기는 참 지저분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장과 그 짐승들의 피가 썩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이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기가 본 환상도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본 환상이 정말 실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그것이 판명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정말 환상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베드로, 시몬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래요. 자,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시몬의 집입니까? 라고도 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몬이 있다 했을 때 어떤 시몬인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유숙하다라는 이 말은요, 잠시 기거하고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입니까? 라고도 물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잠시 유숙했다가 또 어디론가 갔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이 두 종과 이 경건한 부하 이들 속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불신과 의심의 구름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그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들 속에 1%라도 있을 수 있었던 의심의 구름이 다 제거되고 자신의 주인이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대문을 가운데 두고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옛 율법의 사고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아직 의심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대문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심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참 그 문 사이에 두고 문을 사이에 두고 긴장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19절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확한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총 온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본상의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있는데 지금 NIV나 ESV라고 하는 그런 번역본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과 또 많은 사본들은 또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본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 부하는 이미 부하 중 100명의 그 백부장의 수하 안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으면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종이었어요. 그 두 사람. 이 사건을 말미암아 더 주인을 믿고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의심 속에서 이방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초점이 그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본을 한글 개역 개정은 따라간 것이에요. 어쨌거나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왔다고 성령께서 그때에 정확한 그때 아직 의심의 구름이 다 걷혀지지 아니하고 그가 당혹스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랬어요. 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에게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웅크리고 지금 기도의 씨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런데 일어나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기도의 씨름으로 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의 영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는 것이 함께 가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의심이 들면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뜻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심하다라는 이 동사는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베드로 내가 구별하지 말고 그것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담긴 각종 짐승들을 먹으라 하시는 환상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내가 부정하다, 정하다, 구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낡고 초라하고 이제 곧 쓰러져갈 율법의 체계 속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그것을 나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우시는 영광의 새 집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나누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룩한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멸망받을 부정한 백성이요 이렇게 구분지었던 모든 구약의 음식법과 이 모든 의식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철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건설하신 영광의 나라를 베드로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것이.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19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제 둘로 나누는 옛 시대의 체계는 이전 것으로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 것이 왔고 새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백성들, 빛을 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고 그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었던 많은 이 땅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이 어떤 소망도 빛도 생명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원수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양 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의 존재조차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전혀 교회 하나 세워질 수 없는 이 어둠의 땅, 소망을 볼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었던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함이 충만하고 죄와 사탄이 가득 장악하고 있었던 그 조선 땅에 누가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중국 끝에 붙어 있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그 조그만 초라한 나라, 그 가난한 나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토마스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와 그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이루한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팍에 있는 성경책을 뿌리면서 야소 야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조선 땅, 그 평양 땅에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했어. 장대현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땅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바람과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제가 왕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혼돈과 공허와 허감만이 충만했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큰 죄의 담이 가려졌던 이 땅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 수 없고 구할 자격도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그 육체와 십자가로 허물어 주신 것이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 없는 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그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모든 둘로 나뉘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화평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길 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길 원하시고 모든 미움과 다툼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빛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바람을 주님이 불어주시고 복음으로서 다시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처소를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은혜의 장막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자신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직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새 시대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그가 무지하고 익숙한 자기의 자리에 빠져서 그 낡고 초라한 그 율법의 지배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사실상 가장 큰 복음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둘이 그랬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부름 받았을 때 한쪽에서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한쪽에서는 유익을 받고 혜택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보세요. 우리 둘이 그랬어요. 우리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쓰임 받았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부하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그 땅에 가면 고넬료와 그 수하에 있는 종들과 집안 사람들만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생명 되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안일한 삶에 빠져있지 않도록 익숙한 삶의 터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제까지 훌륭한 그 사역을 펼쳤던 자신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워주셔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의심의 구름을 다 거두어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니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전혀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도 3천명, 5천명씩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에 그 중심에 서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가장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이제까지의 궤적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루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빠로 갔어요.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서 옛 그 율법이 주는 그 사고의 틀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권능의 역사를 이루는 베드로이지만 이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기에 베드로에게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지만 더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 더 깊이 주님을 깨닫고 헌신은 하지만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진일보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자신이지만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더 크고 영광의 새 시대를 펼쳐주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가장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이 오늘 임하여서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전혀 흠과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새 시대를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들을 준행해 나가실 때 과연 우리가 그 길목에 서서 그 일을 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을 막고 있는 나 자신이 되진 않는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회개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미얀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캄보디아에 있는 그 영혼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안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서 어떤 한편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혜택을 누리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고넬료만 베드로가 전파하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지 땅끝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큰 영광을 보며 더 깊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과연 이 회개의 말씀 그리고 이 심판의 복음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고쳐잡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받는 자들이나 쓰임받는 자들이나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려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와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 모든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막힌 돌이 되고 둘로 나뉘어진 관계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간곡하게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높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특별히 환난의 때 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는 이 밤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깨달음과 그리고 순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음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